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올여름 유난히 습하고 덥다는 일기예보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내리 쬐는 햇빛의 강렬함이 너무 따갑게 느껴지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요. 물을 많이 마시며 그늘진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가는 것도 건강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 시간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근사로 무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해요. 특히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난 승리할 것이다. 오늘도 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고 응원하시는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요즘 연일 무척 덥죠? 두 분은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덥다 보니까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집이 시원하세요?
네.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공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네.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더위도 있고 지내는 시간들이 있으시죠?
네,
열심히 사신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 수인 자매님에게서 가족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제게 있어서 가족은 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네.
양면성으로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은 사실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프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에 의해 우리 수인 자매님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에게 가족은 뭔가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될 네. 의미. 네, 그러시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가족은요,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고 또 돌봄은 가족의 존재 이유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것은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무한 돌봄이 응가하면서 태어난 시기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생에 걸쳐서 크고 작은 돌봄을 통해서 생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족의 의미가 참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족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돕는 모습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요,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남자, 하와를 여자라고 하시고 함께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부 사이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가족에 의해 첫 번째 시간으로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가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인 가족 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수레바퀴 이론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자매님이 알고 있는 구성원에 따른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서 3대 이상이 함께하는 전통적인 확대 가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핵가족, 그리고 이혼 후에 새롭게 부부가 되어 가족을 맺게 된 제한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스인 자매님, 또 어떤 형태의 가족이 있을까요?
저처럼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잃은 다문화 가족,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족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에는요, 어떤 형태의 가족이 많은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소리자매님, 북조선의 가족 형태는 어떤가요? 남조선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마다 또 다르고 또 지역에도 시골과 농촌, 그 시골과 도시로 나누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네. 대가족으로 좀 사는 형태로 살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핵가족으로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가족은 엄마, 아빠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네. 예,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 예, 그렇게 사는 가족이 많이 있다란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자매님, 가족의 특징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은 서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특징은요,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면서 서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피부색, 종교, 문화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족 네. 중에 네. 한 사람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써 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은요,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은 내 편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족을 항상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족 유형에 속하여 살든지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소리 자매님, 자매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존중이요?
네.
네네.
그, 친하면, 아무래도 가족은 친하기 때문에, 친하다 보면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도 좀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도 좀 더 커지고,
네.
상처도 좀 더 깊어지고 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가족에 있어서 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예,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발달 이론 중에요. 수레바퀴 이론이 있습니다.
아, 수레바퀴처럼 사랑에 회전하면서 발달한다는 이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은요, 친근감, 자기개방, 상호의존, 친밀감에 대한 욕구 충족,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동기로 생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이론이죠?
네, 맞습니다. 회전하는 수레바퀴 사랑의 이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우리 수인 자매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1단계 친근감 형성.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여 존중과 배려,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친근감이 생기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단계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요, 라포 형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신뢰라는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고 원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서로 간의 마음을 열게 되고 우호적 감정을 느끼고 믿음이 형성됩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요인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네.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도 친해지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라포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은요, 비슷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회계급, 종교, 가정환경 같은 것이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라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수인 자매님, 자매님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뭘 좋아하세요?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저 이런 모습에서 보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죠. 소리 자매님,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물으면 서로 간의 유사성, 비슷한 점, 닮은 점 또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친근감이 빠르게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감도 줄어들면서
네.
마음이 열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무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면 서로 친해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라포가 형성될 수 있지 않나요?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인 자기개방, 즉 자기노출이 필요합니다. 소리 자매님이 2단계 읽어주세요.
네, 친근감을 형성하고 싶거나 친근감 형성 후에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단계이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느끼며 서로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단계이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개방하거나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요. 성장 과정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 노출을 못하거나 어려워합니다. 자, 두 분은 어떠신가요? 자기 개방을 쉽게 하는 편이신가요? 선생님이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편은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또 자기 개방을 쉽게 하는 편도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자기 개방과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동일시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대부분은 자기 개방이 네,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개방이나 감정 노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학습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불안하게 느끼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방이 잘 되지 못하면요, 다음 단계로 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가족 간에서 자기 개방이 어렵고 자기 노출이 어려운 가족 관계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가족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기 어렵겠죠.
네.
무늬만 가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이해에서 보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부족하거나 낮다면 신뢰 또한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가 많아야 힘들고 어려운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 긍정적인 정서를 정립해 두었던 것들을 긍정의 힘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정서도 잘 쌓아가야 하겠네요.
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쌓아가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매일 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사랑의 수레바퀴 세 번째 단계인 상호 의존 존재입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3단계는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2단계인 감정, 노출, 자기 개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서로가 많은 것을 공유하므로 서로 이해하는 단계이다.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서로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각자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공통의 의사소통 방식이 생겨 익숙해진다. 서로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에도 익숙하다.
네, 감사합니다. 3단계 상호 의존 단계는요. 서로의 다름을 많이 알아가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감정의 친밀함과 각자 삶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계신지요? 부모가 뭔가 자녀에게 궁금하여 자녀들의 삶을 좀 더 알고자 해서 질문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자기 개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깊어진다면 상호 의존적인 보완과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존관계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관계는요, 행동적 의존관계로부터 시작하여 감정적 의존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일까요? 감정이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알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무딘 사람이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번째는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 개방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이 더욱 높아진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죠. 특히 가족 간에는요, 이해와 격려, 지지를 받고자 하는 감정적인 욕구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각각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에 만족한다는 것은요, 더 깊은 자기 개방과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확장은요, 개인으로 출발해서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레바퀴입니다.
아, 수레바퀴는 덜고 돌잖아요.
네.
어떠한 단계이든지 그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사랑의 발달 단계를 거꾸로 회전시켜서
네.
사랑의 진전을 멈추게 하거나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사랑하는 대상, 가족이든 타인이든 상대를 탐색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면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소유욕만 남게 되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요,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기다려주기 또는 버텨주기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남보다 못한 더 큰 상처와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무시, 단절, 억압, 소유 등이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고통과 상처, 아픔을 주는 것도 가족이지만
네.
또한 가족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을 얻고 힘도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우울하지만 가족이 있기에 세상에 맞설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군요.
네.
가족이기에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실천적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수인자매님 아주 깊은 질문인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고 환경적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가족과 있는 것이 지옥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면 벗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니까요.
사랑하기에 가족이 주는 아픔이 더 크고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행해지는 무시, 단절, 폭력,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혹은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할 것입니다. 그 날개짓의 힘을 길러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가족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서로가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 부모, 자녀, 아내와 나그네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 소망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세워지고 계신지요. 그런 관계로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일상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네, 소리자매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참으로 막막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가족이 하나 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일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초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자매님과 은미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 방법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묵상하기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묵상 방법 확인 차원에서 네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읽기, 요약하기, 묵상하기, 적용과 기도입니다.
네, 첫 번째 과정으로 읽기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두 번째 과정으로는 요약하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묵상하기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아멘. 네, 29절 너희가 라고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잘 알고 가르친다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아는 알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즉 영생이랑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천국에 가는 것 또한 엄청난 큰 구원이죠. 귀중한 선물이고 하지만 영생,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알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배우네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이 이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즉,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을 갖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29절 후반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즉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즉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시군요.
그런 거죠. 즉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의 과정 중에 묵상하기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묵상하기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묵상하는 것을 얘기해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50장까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창세기를 인물별로 나눌 수 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12장 전에를 아담, 노아로 끊을 수 있어요. 즉 창세기를 인물별로 구분해보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인물들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고 동행했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보통 이제 요셉을 그 누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꿈을 발견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혹시 우리 책을 파는 서점에 가본 적 있으시죠?
네, 있죠. 가끔 가서 또 책을 사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네. 책을 파는 서점에 가면 꿈이 무엇인지, 꿈을 성취하기에 관한 책들이 수만 가지 쏟아져 나와요. 즉, 우리가 꿈을 어떻게 발견하고 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물론 이제 성경적인 꿈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굳이 꿈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수많은 책과 성경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세상에 어떤 책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지도 않고 또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거나 뭐 얘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면 약간의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그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무엇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귀한 결단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결혼을 2006년도 3월 첫째 주에 우리 지금 아내를 만나서 5월 마지막째 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빨리 결혼하셨네요.
네, 그죠. 예. 제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빨리 결혼했습니다.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아직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때 당시는 되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였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말이 맞아요. 두 달하고도 3주 만에 결혼을 했는데 서로를 잘 알까요? 몰라요. 누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 가끔씩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좀 원활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부부 상담을 받으셨군요.
네. 부부 상담을 받는 첫날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남편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제 아내가 앞에 앉아있고 또 이제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당신의 지금의 감정이 어때라고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지금 당신의 감정이 어때?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즉 당신의 지금의 감정이 어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우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저에게 네 마음이 어때? 네 감정이 어때? 라고 물어봐 주신 기억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제 제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이 저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제 감정을 물어봐주신다라고 느꼈던 기억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자란 제가 누군가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청주라는 도시에 제가 살았었는데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청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했기 때문에 갔었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퇴근하기 전부터 저의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빨리 퇴근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집에 빨리 갔었죠. 일단 집에 가서 제가 뭘 하냐면 저녁 식사에서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녁을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빨래를 개요. 그리고 아이를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아기가 앉아잖아요. 그럼 제가 아기를 또 재워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시였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러죠. 아니야, 난 당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재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아이랑 단둘이서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럼 그냥 물어봐 주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까지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한 나의 감정, 즉 경배, 찬양, 기쁨, 감사, 위로, 격려 등등의 감정까지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쓰신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활동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감정, 즉 경배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에 등등의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까지 있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한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사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왜 나갔을까? 결국에는 세리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세리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인데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 세금 거둬들이는 일을 유대인 중에 착출해가지고 그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세금 거둬들이는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만 거둬들이면 좋겠는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금을 착복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화나죠.
왜? 네. 화나고 네. 원망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레위를 싫어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사람으로 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세요? 27절 후반절에도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까지 레위를 미움의 눈으로 봤어요. 원망의 눈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을 때 세리의 감정은 어땠을까? 또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을까? 라고 묵상해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묵상하는 거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네, 묵상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성품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묵상을 했을까요?
네, 저는 이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제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하나님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저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를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네, 저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병든 자, 예, 제가 병든 자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로 오시고 또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기 배웠는데요. 묵상하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행동, 뜻, 성품을 잘 찾으셔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가는 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